길이 많이 미끄럽고 그런데 하여튼 오심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이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 40일 시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린 일이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제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를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 그래서 아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지금 이제 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구절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죠. 아,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 준비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고 예수님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그 이야기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렇게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해변 곧 이 갈릴리 해변을 말합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스불론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그 땅을 지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마태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약이 기록된 대로 움직이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납달리 땅, 스불론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여기 이사를 통해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했어요. 흑암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마태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봐라. 이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유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9장에 이런 말씀했는데 오늘 15절 16절을 그대로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가 요리 가고 싶으면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게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다니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니셨다. 그리고 그 스불던 땅, 납달리 땅이 흑암의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예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큰 빛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시작할 때에 그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말 구유간에 구유에 누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저분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도 흑암에 흑암에 쌓여 있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못쓸 땅이었습니까? 흑암에 이렇게 쌓여 있는 땅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내 삶이 흑암의 어두운 삶이고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의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 흑암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빛을 받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 것,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계신 것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지 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시작할 때에 빛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빛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예수를 믿는다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예수님이 그 계신 그 자체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님 때문에 참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갈릴 땅에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빛 가운데 걷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세례 요한도 처음에 세례 요한은 사역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달라져도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이니라 그 의미에는 죄를 자복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 죄의 자복,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그 말은 이제 우리의 안에 가득 찬 옛것은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거기서 더 가다가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가르치고 고치고 또 전파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도 보십시오.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여섯째 날까지 사람 사는 환경을 딱 만드셔요. 그리고 맨 먼저 가장 주님이 하신 일은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뭐 병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 사역 전에 사람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 것이 은혜죠.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실 때에도 양치는 일을 성실하게 임하던 모습에 주목하셨어요. 그것을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 전 양을 치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어요. 양치는 무리 가운데 그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양을 잘 치고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누구를 불러요? 열심히 고기 잡는 어부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야 아버지를 버리고 따르니라 20절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맡겨지는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일꾼을 주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그 부르심이 은혜죠.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왜요? 아니 그 앞에 3장 마태복음 3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띄워주세요. 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부르셔서 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아니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할 것 없이 그가 누구든지 주님이 불러서 쓰시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제자들이 처음부터 능력을 가졌습니까? 뭐 그들이 기도를 잘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처음부터 잘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또한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를 향하여서 내게 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라 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냥 날 때부터 앉은뱅이었던 그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 어부였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를 삼고 그 엄청난 권세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지 않고 이 안드레와 야고보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냥 그 갈릴리 지경의 어부로 살다가 이름도 없이 지금 우리가 기억할 이름도 아니고 이름도 없이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그냥 이 성경의 아주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선택받아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이 은혜다. 주님이 불러주지 않냐면 그냥 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돌들을 통해서 돌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러주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부르심 앞에 이 제자들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물을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따랐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이 은혜인데 자, 이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누구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서 누구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어요. 그 앞에 3장 8절에 오면 우리 각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심는 자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요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 각 행한 대로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셨다. 그 말씀을 고린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그렇게 동역하게 하신 것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왜 일을 하게 하시고 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심이 은혜입니다. 아니면 내가 택함 받지 않으면 돌들을 택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아니 그냥 다른 사람을 택하여서 그 일을 충분히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잘나서 택한 게 아니죠. 제자들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택하여서 주님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자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택하여서 양치는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듯이 그냥 평범하게 고기 잡는 어부들을 택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사역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마 주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예, 우리는 그냥 우리 밥 먹고 살고 바쁘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결국은 죽고 아무 의미 없이 헛되게 죽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택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이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을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니까 야 부지런히 양을 치던 다윗을 주님이 주목하셨어요. 열심히 고기 잡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주목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주목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게 하듯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를 부르고 나서 예수님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병고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을 봐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가전고라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자 말로 이와 같이 전파하여서 귀로 듣게 하고 또 눈으로 보게 하고 온 몸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주님이 전파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를 듣게 하고
그 행하는 모습 통해서 눈으로 보게 하고 자기들이 경험하여서, 그래서 각색병자들, 그 소문이 24제로니까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여서 전인격적으로 이 살아나는 역동적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메시아구나.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 말씀은 그냥 글로 새겨진 말씀만 주신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우리 삶을 만지시고 치료해 가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가는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 정말 주님이 메시아구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주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이와 같이 역동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셨던 그 사역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지금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병든 것, 약한 것을 또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믿음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많은 눈길을 뚫고 또 미끄러운 길을 이렇게 뚫고 왔으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 헌신하며 영광 돌리고 또 온몸으로 경험하고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 3대 동일 신앙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십시오.